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계속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 세대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이제 핍박이 심해져 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을 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죠. 나사렛 출신 청년 목수 예수가 일으킨 운동은 뉴 무브먼트였고, 이것은 얼마 또 가지 못하여 사라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운동인데, 이 유대교는 20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자료와 역사와 배경과 후원자를 가지고 있는 아주 든든한 그룹이기 때문에 원래 본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유혹이 계속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보기에도 처음에는 유대교나 뭐 예수 운동이나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이 유대교와 예수 운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유대교가 이 예수 운동을 자꾸 핍박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로마가 제국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특히 회당을 중심으로 한 랍비들과 뭉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다루기 좀 어려워서 이 유대교가 핍박하고 있는 이 예수 운동을 같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굉장한 핍박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점점 핍박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면 이러다가 순교당할 것 같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제 보호받고 살 것 같은 그런 유혹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지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때 이 히브리서의 초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전체가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잘 붙잡으면 된다. 그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장 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놀라운 신분이죠.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콜링을 받은 거죠. 뭐 땅의 콜링, 뭐 황제의 콜링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이란 구별된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하늘 가족, 그것이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삼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통으로 봐야 되는데, 2절 보시면 2절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우리의 사도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도이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결국 모세를 따르자는 것인데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와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자, 모세가 사도다 그러면 조금 헷갈리죠. 모세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아론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사도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그러면 우린 바울이 떠오르고 베드로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한 역할이 뭐예요? 베드로가 한 역할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죠. 바울이 한 역할은 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낳은 그런 사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래요. 그러면 모세를 사도로 봤다는 것은 광야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출애굽 광야 공동체를 교회로 보고 사도의 역할로서 이제 마치 교회 공동체의 전신인 그 모형인 그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런 역할을 사도처럼 모세가 감당했다, 이런 의미이고, 대제사장이다라는 의미는 역할로는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사실 모세가 없을 때 아론조차도 함께 범죄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도 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너랑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차라리 나를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중보자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도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신실하게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와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말이죠. 보냄받았다라는 의미의 사도라고 볼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정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고, 그래서 온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신 것이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며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서 진정한 대제사장의 의미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인데 너희들 모세로 돌아갈래? 그 모세가 예표하고 있었던 그 원형이신 예수님 붙잡을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독자에게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해졌거든요. 유월절과 홍해 도하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먹을 것이 없다, 막 물이 없다, 덥다, 막 이러면서 짜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었을 텐데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밥이고 우리는 이제 메뚜기처럼 곧 다 튀겨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시험에 빠졌어요. 마음이 완고해졌고 트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안식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그 창조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그런 날인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에덴을 사모하는 거죠. 그 영원한 그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약속의 땅은 에덴의 회복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원래 에덴이거든요. 에덴에 뭐 모든 풍성한 것이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창조의 회복, 그 안식의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 영적인 그 에덴을 그들이 얻기를 실패한 것이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광야에 쓰러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난과 유혹이 오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감사하고 인내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진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치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은 그 가나안 땅조차도 에덴의 회복에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에덴의 회복인 새하늘 새 땅으로 그것의 예표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도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사명의 땅인 거죠. 여리고와 싸워야 하고 아이성과 싸워야 하고 가나안의 30일 왕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생명을 건 전투가 있고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안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스테이지에서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그 매일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베풀어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베풀어졌는데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칭의의 역할, 그 칭의의 관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그 베풀어진 구원이 있는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성화의 관점이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다는 거죠. 예,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는 것인데 아주 그 깊은 차원의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선포되었으나 그 의로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우리 삶의 순종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쉽지 않은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좀 깊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담고 있고 왜냐하면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아는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또 그런 백성들이 이제 우리 히브리서를 깊이 보면 이 안에 구약 전체가 녹아져 있고 레위기가 막 녹아져 있고 모세오경이 막 녹아져 있어서 아주 엑기스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문장에서 중요한 문장 두 가지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것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도전입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다운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뭐 의식을 하고 뭐 그러겠죠. 하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풍성한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길을 생각하고 또 제자의 길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함께 묵상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또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또 우리 터키에 성지학습을 간 또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신실하게 동역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더불어 우리 교회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피택 받으셨고 또 교역자들 또 새롭게 또 부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좋은 일꾼을 선출하고 또 성숙시키고 또 그러므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파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많습니다. 도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길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동역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함께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터키의 성지학습에 가 있는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한 우리 팀원들 함께 해주시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들 잘 받고 또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계속하여 또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좋은 일꾼을 또 선출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훈련시키고 세워서 또 하나님 손에 익숙한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시고 또 오는 세대를 위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교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주여 지도자들로 주님 성숙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유혹과 도전 어찌 보면 우리도 그 비슷한 도전 앞에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유혹과 핍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물리적인 핍박은 혹여나 우리에겐 좀 덜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에서 또 쓰러져 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삼터와 일터 가운데 또 그런 도전을 줄 수 있고 그런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신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